우리 형제님께서 방금 기도하셨는데, 리노에서 오신 형제님이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때가 늦은 감이 있다고 했죠.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제가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 형제님의 훈련 외에 형제님이 생존해 계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 나라에서, 북미에서 이러한 체계적인 철저한 훈련,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훈련이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실험지와 같죠. 실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겠지만, 게리 형제님에게 말했듯이, 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정말, 강화되고 위로되고 격려받았습니다. 이 재료가 정말 합당합니다. 이 재료, 개요들이 아주 잘 안배되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다 사역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사역을 어떻게 합당하게 안배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기술이죠. 이것을 함께 둘때 단추를 누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좋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맛볼 때, 1년 동안 이것을 볼 때, 어쨌든 지금 나머지 36개의 공과도 보고 있습니다. 총 72개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중간 단계라고 할수 있죠. 제가 말할 때, 다른 곳에서도 말했는데, 인도하는 이들과 동역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언제 할수 있는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이것을 뭐 판매하거나 홍보하지는 않지만 중점은 이것입니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미 때가 늦은 만큼 교회들 안에서 회복 안에서 이러한 종류의 온전케 하는 훈련이, 즉 인도하는 이들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참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절하는 것이죠. 현재 봉사하고 있는 이들, 그분 자신도 합당하게 훈련받지 못한 분들이 있죠. 자신들의 이런 고안들을 생각해내서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제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이나 실수를 똑같이 한다면 어떤 수치입니까? 이것은 정말, 정말로, 정말 후회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무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었으니까 장로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다수의 형제들이 긍휼을 받아서 거룩한 열망을 붙잡기 원하고 이러한 재료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교통을 받아서 조만간 이제 몇년 후에 그들이 참으로 좋은 장로들이 되고 심지어 최고의 장로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장로입니다. 정말 최고의 장로들, 가장 유용한 장로들,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런 장로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아마 3분의 1 정도, 전체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2는 여러분의 추구이죠.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전히 반복하기 원합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부지런히 훈련해야 합니다. 함께, 또한 여러분이 함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일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은 즉시로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몇년 걸린다 이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해야 하죠. 그럴 때 즉각적으로 혜택을 봅니다. 물론 생명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에 달려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변명 삼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해 수고하십시오. 스스로 이뤄내십시오. 더 좋아지고 개선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회복은 그저 나중에 도착할 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영이 아닙니다. 회복은 항상 전진하는 영입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이죠. 바로 장로들의 자격인데 또 다른 면에서 이것은 여전히 자격의 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들의 가르침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시간 내에 마칠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읽어봅시다. 성경 읽는 것도 우리는 더욱더 심각하게,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그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매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엄중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첫 번째 줄이죠. 그러므로 감독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습니다. 하반절이죠. 새 단어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고입니다. 함께 말해 봅시다. 가르치기를 잘하고. 큰 단어가 여러분의 냉장고에 두어져야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고. 5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인도하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겠지만 이두 구절이 말하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도하는 이들이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배움과 은사에 따른 것이죠. 더 깊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노예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화하게 대해주고 잘 가르치며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의 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본이지요. 가르침의 면에서 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20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집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27, 28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유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디도에게 주신 말이죠. 감독자들에 관한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강조점은 붙잡는 겁니다.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이것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사도들의 유일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 감독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유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호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형제님들과 기도했는데 지난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노예됨과 관계에 있습니다. 노예의 사랑,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노예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죠. 바로 노예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노예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이죠. 마지막으로는 노예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고 그럴 때 그렇게 노예의 신성한 노예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온 존재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관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주 점검하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1번, 지방교회에서 장로들의 가르침. A. 장로들의 주요한 책임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겠지만 가르침은 결코 목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동전의 두 면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목자와 교사가 나오죠. 똑같은 범주입니다. 똑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반대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 수준의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르침의 문제는 거대합니다. 아주 큽니다.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합당한 인도자로서 또한 장로들은 분명히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둘러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르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수준으로는 해야 합니다. B번, 바울은 지방교회의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하는 이라는 단어는 1번, 할 수 있는 익숙함을 함축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정의를 추가하겠는데 잘한다라는 말은 다만 역량이나 습관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런 경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그런 경향,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저 다른 사람을 듣게 하고 나는 계속 말만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어떤 준비성, 그런 경향성을 말합니다. 일종의 습관으로서 가르치는 겁니다. 합당한 방식이죠. 합당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영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실제로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충분한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배우는 것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날 합당한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학사 학위는 있어야 합니다. 그 부모의 역할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전문학사라도 있어야 하죠.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은 교수로서의 가르침은 아니죠. 부모로서는 뭐 박사 학위가 필요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PhD 박사가 되려면 어떤 대학의 그 교사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할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요구 조건은 그것은 아닙니다. 요구라면 적어도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 윤리들, 도덕성들, 심지어 기본적인 학문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그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그저 학문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과목만이 아닙니다. 둘 다가 다 필요하죠. 2번, 장로는 지방교회의 지체들에게 이러한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잘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집, 여러분의 집에서 지방교회의 지체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로 제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5분 정도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분 정도 하는 겁니다. 2분.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자녀가 있죠? 스파게티를 막 이렇게 엉망으로 던져버리면 50분 동안 이 설교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15초 동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스파게티 던지면 안 좋은 거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 중점을 아시겠죠? 이것이 가정교육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축적될 때 무언가를 자녀들 안에 형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지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의 그 모양을 주는 것, 틀 지워주는 것 아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합당한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르치기를 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합당하게 모양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거칠게 됩니다. 제가 그런 거친 성도들을 교회들 안에서 보았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빗나갔죠. 그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것은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합당한 남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3번입니다. 지방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장로들은 말씀 안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표준은 더 높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보다 더 높습니다. 그 진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죠.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알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증거를 지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좀더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깊이가, 즉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런 깊이는 어떤 종류의 수고, 일정한 수고를 통해서 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 집회만 간다고 해서 그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특별 집회 마치고 수고해야 합니다. 최근에 장로 집회가 있었죠?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만 특별 집회, 그 훈련에 가는 것은 그렇게 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감을 갖겠죠. 감동을 갖겠죠. 그런데 이것은 수증기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수증기가 사라지죠. 아무것도 없고 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놀라운 특별집회 훈련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몇 주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기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다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여전히 직접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장로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심지어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저 그 책가방에다가 놓고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읽지를 않죠. 심지어 연구는 더안 합니다. 그저 무언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그저 기억력에 따라서 옛날에 읽었던 것, 들었던 것, 이것으로 말합니다. 어떤 말만 더 하고, 그리고 회복의 용어를 조금 더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말할 때 비어있는 것을 합니다. 연구도 하지 않고 수고한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말만 합니다. 형제님들.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할 때, 희생을 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다 조금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함, 아침복음을 위한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죠. 좋습니다. 4번, 만약 장로들이 잘 가르친다면 그들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죠. 그러나 회복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본적인 것으로 알아야 하죠. 또 장로라면, 장로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모른다면, 교회를 모른다면, 또 교회의 비밀이 뭔지 모른다면, 즉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면, 두 가지 비밀을 모른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합당하게 장로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그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를 운영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까? 비밀에 대한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말이 맞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관리자로서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여러분은 첫 번째 것, 즉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를 건축하고 지방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제이컵 형제님, 우리는 많은 시간을 1대1로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갓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그들을 가르칠 때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보장을, 안정성을 말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른다면, 주님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수표를 점검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참된 장로는 생각하지도 않고 참고하지 않고 이러한 말씀을 말하여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구절도 알고 적어도 기본적인 구절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NIM 8번 건물에서 메시지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10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잘 인도하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또 다른 수준의 가르침입니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이겠죠. 그런 가르침입니다.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오늘 말하겠는데 제가 좀 이렇기를 기대합니다. 즉 모든 장로들이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에 7번씩 절기가 있죠. 그런데 모른다면 이게 무슨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1번. 모든 장로들이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하지만 모두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분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여러분이 장로이겠지만 정말 좋은 장로인데 그런 특별한 분량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게 없습니다. 안 좋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그냥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몇명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 지방교회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방교회 안에 장로들 가운데 얼마는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수고하고자 하는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지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두 배로 존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말하기 위해서, 뭔가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어떠한 무게를, 짐을 가르침에 두었는지 아십니까? 그 초대교회들에게 했는지 아십니까? 3번. 그 당시에 그들은 이단을 맞서야 했었습니다. 그 대항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의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떠내려가지 않죠.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의 말씀은 교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가르침은 특별한 것들에 관한 특별한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교리와 특별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장로직분이 그렇습니다. D번 지방교회들은 이 두 종류의 가르침, 곧 부모로서의 가르침과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1번 부모로서의 가르침, 가정에서의 가르침은 모든 지방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에서 만찬 집회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을 선택하고 간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많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가, 어떻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감당하는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집회에 와야 하는가, 성도들과 교통을 하는가, 어떻게 형제자매들과 동역하는가, 협력하는가. 아주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가르침이 있죠.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B번 만약 한 장로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절기와 집회가 있죠. 우리가 성도들이 집회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대1의 가르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도와야 하고 1대1의 목양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배우 바울이 집집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한 장로가 매주 이러한 가르침을 책임진다면 52주 뒤에는 축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가르침 이것을 다 제거했고 모두가 신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장로가 말하기를 할렐루야, 아 나는 이제 고리에서 빠져나왔다. 이제 성경 읽지도 않아도 되고 아침복음을 위한 말씀도 읽지 않아도 되는구나. 성도들이 하는 거지. 성도들의 일이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심지어 때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안배해주는 사람만 되죠. 다른 형제들이 할 수 있도록. 나는 그저 연장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모든 집회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뭔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길게 그런 설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회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번 주, 이번 장 아침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보고 세 가지 중점이 나왔을 때 1번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을 놓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말한 것을 그 위에 세워서 말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도자로서 일어나서 말할 때 성도들이 더 주의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보는 것은 어떤 집회에서 인도하는 형제들이 준비하지 않았거나 그저 와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혹은 비어있죠. 아무 맛도 할 것이 없죠. 그저 광고만 합니다. 그냥 광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0번이죠? 이것이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안으로 최근에 들어온 어린 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2번, 몇 장로들은 부모로서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지방교회에서 이 작은 특별 집회가 있을 수 있죠. 이 인근의 교회들과 함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것은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달려 있죠. 책임 형제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동네까지 여행하러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 욕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의 요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설문조사하는 것을 들었는데 요즘에 많은 설문이 있죠. 그 식당에서 먹는 것이 여러분의 장 수명을 줄인다는 겁니다. 입증이 됐습니다. 몇몇 그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나라에서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문제인데 싱가포르에 가면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별별 것이 많죠. 이런저런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의 음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외식을 합니다. 대부분이 알게 된 것은 심장병, 심장의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식당에서 음식 먹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하든지 식당의 음식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을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음식 속에 저 주방에서 무엇을 넣는지,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 자신도 말하지만 외식을 줄이고 그리고 더 장수하자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제가 동역자들이 뭐 식당에 음식을 준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다 그런 말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저 그것을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준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가정의 요리를 의존해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잘하면 주로 다 어머니의 음식을 통해서 잘하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장로들을 위한 바울의 본. 바울은 이제 정말 미슐랭에서 말하는 다섯 개 별을 가진 그런 요리사이죠. 그러나 그는 본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죠. 기본적으로 거기서 장로가 된 겁니다. 그는 본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을 위한 본이었고 그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서 기억시켜 주었죠. 그 해변가에서 말했습니다. 에이번, 바울은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도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신원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진리를 말하기 원합니다. B번. 바울은 집회에서 대중 앞에서와 이집저 집에서 개인적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부터 장로들은 가정을 더 많이 방문해야 합니다. 전 이것이 좋습니다. 형제님들, 더 많은 가정 방문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함으로 장로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이요. 이 형제님께서 장로들에게 위임하시기를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이911 응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겁니다. 그들을 방문함으로써 그들의 참된 상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장로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그러면 그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판단하거나 그들을 좀 염탐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은 다만 그들을 관심하게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그들을 보살피고 보양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러한 정규적인 방문이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시간이 지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중 대부분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저 집회에 나가는 것도 적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성도들 방문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때때로 방문하겠지만 아내와 함께 갈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나를 초대하면 와, 내가 옷을 잘 입고 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기억하죠. 우리가 너무 높다거나 더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여러 가지 경우에 성도들을 뭔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2번. 이 구절 안에 있는 가르침은 참으로 목양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가르침은 목양의 문제와 함께 갑니다. 목양은 합당한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들에게 유익한 구절들을 읽어주고 정의해주고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함양되고 견고히 서게 되고 강화되고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기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어떤 행사가 발생할 거라고 믿지 마시고 축적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반복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것,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저의 체험에 따르면 형제님들이요. 제가 성도들을 돌볼 때 그것이 결과가 있고 그것이 보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골로새서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모든 사람, 이 각각의 사람이라고 말했죠. 심지어 그큰 사도가 공개적인 말에 의존하지 않고 이 위대한 사도가 의존했던 것은 일대일로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 4번. 이집저 집에서는 집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만약 한 집이 있다면 장로들은 가야 합니다. 만약 열 집이 있다면 그들은 성도들 각각을 방문하기 위해 각 집에 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하는 겁니다. 5번. 만약 우리가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 성도들의 가정에 간다면 하늘들에 이것의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와, 이 형제님이 그러셨습니다. 형제님은 항상 젊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는지, 치프에서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했죠. 집집을 다니면서 특별히 갓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형제님은 요리사를 고용해서 또 한무리의 성도들을 집회소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본을 세운 것입니다. 장로들을 위한 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접촉이 성도들을 이렇게 접촉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들이 견고하게 되죠. 이런 메시지는 그렇게 견고하지 않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은 그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하는 겁니다. C번입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합당한 성경적인 신성한 계시입니다. 심지어 가장 작은 목양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들을 볼 때는 인간적이고 외적이겠지만 여러분이 숙련됐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은 결코 이것을 떠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있는 것은 그저 사람들을 돕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하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을 물론 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돕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과 묶여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어려운 아내가 있을 때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에 대해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여러분 안에 일해놓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것은 그냥 경륜이 아닙니다.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또한 그를 도운 것이죠. 어떻게 그 상황을 대할지 돕는 겁니다. 은혜를 취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예로 드는 겁니다. 때때로는 어떤 사람이 병에 든다면 그들에게 말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대학생들, 중고등부생들 그들에게 많은 목양이 필요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또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번, 바울은 하나님의 협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했습니다. 유사하게 모든 장로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지적해 줘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중년훈련에 신청하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1년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지식이 훨씬 진보할 겁니다. 그리고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3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알므로 성도들의 대부분이 터가 굳어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4번, 장로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하고 그들 안으로 잠겨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참된 부담을 짊어질 것입니다. 5번, 우리가 그와 같은 높은 조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우리의 가족과 매일의 생활만 돌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을 목양했는데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서 목양했습니다. 이영재님은 한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성도들 어떻게 그 새 예루살렘으로 목양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사용해서 사람을 목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냥 들었는지 그러면 정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목양할 수 없죠. 충분하게 목양할 수 없습니다.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은 신실한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죠. 신실한 말씀은 신약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장로들은 신약의 계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약을 알아야 합니다. 이 파노라마와 같은 그런 관점, 신약 전체를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장로들이 신실한 말씀을 붙잡는 것은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유하는 것이고 반대자들을 다루기 위한 것, 즉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 둘 다입니다. 긍정적으로와 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장로들은 진리의 중요 방면들로 온전히 교육받기 위하여 성경과 사역의 책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 안에 충만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깊기 때문에 공부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사역의 책들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큰 아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역의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홍콩에서 온 사람이 말하기를 그냥 순수하게 성경만 읽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역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얼마나 흡수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샀죠. 라이프 스타디가 필요 없다. 위트니 슬리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는다. 그러면 다 이해한다. 동담하십니까? 한번 와서 말해보십시오. 말해보십시오. 그저 순수하게 성경만 읽고 나서 이해할 수 있다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10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보십시오. 사역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무식한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말이 다시 나오겠지만, 어떤 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러 와서 우리를 확신시키려고 하겠죠. 뭐 사역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순수한 성경에 와야 한다. 성령께서 말해줄 것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전혀 저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저에게는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역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저 사람의 가르침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의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입니다. 그렇죠?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데 2000년에 배움의 기초에서 강해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연장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이렇게 정경화되었죠. 36년과 37년에 여기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물론 이것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사역의 말씀은 캔을 열어주는 뚜껑 따개입니다. 여러분이 이 캔을 2로 따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캔을 열어주는 따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캔을 열도록 도와주어서 이 놀라운 이 바베큐용 콩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여기서 그캔 따개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열어주고 심지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해를 가질 때 생명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사역의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직접 성경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의 책들을 공부하기 위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수세기를 통한 모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고 잘못된 것들을 가려내었습니다. 2번. 장로들은 성경과 사역의 책들을 공부하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읽는다면 우리는 철저한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님들, 성경을 읽으십시오. 회복력을 읽으십시오. 각주를 읽으십시오. 라이프 스타디와 같은 사역의 책들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갖출 것이고, 충분하게 장로가 되거나 인도하는 형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셔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세워서 이 책을 연구하거나 공부할 수 있고, 무엇을 시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합시다.